네, 여러분, 이번 겨울 11월, 12월 이제 욥기 묵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주간 여러분 욥기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씁쓸하고 비통스러운 어떤 그런 본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제 세대를 막론하고 좀 인생의 험한 고비를 여러 개 넘기시고 여전히 그러나 지금도 고통과 고난을 싸우고 계시는 그런 연배에서부터 험한 일들 그리고 고통의 어떤 경험에 내가 어렸을 때든지 젊을 때든지 어떤 PTSD가 생겨서 날개가 이미 꺾여버렸다라고 느껴지거나 또 앞으로 당할 수 있는 고난, 고통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젊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번 욥기를 통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위로를 이렇게 얻고 있다, 그리고 많은 소망을 얻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요. 저도 이 욥기 묵상이 제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참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읽고 있는데, 이 욥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소망을 보게 하시는. 소망을 얘기하기까지 아직 좀 걸려요. 그렇지만 오히려 소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섭리가 담긴 책이다. 네,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전체 욥의 대답은 6장, 7장에 전체에 걸쳐서 있지만 우리가 오늘 그 뒷부분을 읽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어조를 여러분이 캐치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절절하죠. 굉장히 이게 그냥 간단한 어떤 평서문이 아니죠. 평서문. 욥기는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성경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감정적인 표현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원문,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원문의 느낌이라든지 그 의미라든지 뉘앙스를 살리는 데 있어서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우리가 한국어로 읽기는 읽죠. 저도 다른 말씀을 읽을 때, 다른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 본문을 일부러 참조하기는 하지만, 욥기는 특별히 좀 여러 본문들을 같이 읽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잖아요.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저게 문장부호 하나가 저게 느낌표가 되거나, 뭐, 그냥 점이 되거나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욥의 말들을 뭐 여러 가지 번역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뚫고 이 감정이 우리에게 지금 닿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 읽은 본문 중에 여러분 어떤 구절이 여러분 마음에 비수를 꽂습니까? 사실 이 욥의 말은 6장부터 쭉 이어질 때 앞부분에는 친구들에 대한 서러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라는 어떤 서운함이 이렇게 깔려 있고요. 6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6장 14절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낙심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찾기도 너무 힘들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가 모르겠고 정말 답답해 죽겠는데 너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나를 좀 품어주면 좋겠어. 그런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토로가 이제 뒤에 나오죠. 오늘 본문의 16절.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나님 제발 나를 놔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내가 씨름할 수가 없습니다. 놔주세요. 여러분 감정이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특별한 고통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이 느꼈던 그 영혼의 아픔, 영혼의 어떤 그 감정, 강도는 어떠하셨습니까? 이 의인이 고난받는다, 의인이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이 감정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고 좀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뭐가 제일 와닿을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한국의 교양 프로그램 중에 꼬꼬무라는 게 있어요. 많이들 아실 텐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아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의 현대사 이야기들을 하나씩 에피소드를 이제 풀어내는 이야기인데 역사적으로 굵직한 사건들도 다루기도 하지만 뭐 어쩔 때는 그 시대상이 녹아져 있는 어떤 특정한 어떤 범죄나 피해를 받았던 그런 이야기들, 그 특별히 무고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그런 이제 프로예요. 그 프로가 왜 인기가 있을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 인기가 있는 이유는 아마도 무고한 피해자에 대한 고통,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의 호소, 시각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아마 그런 프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마음이 어떠할까? 그런 걸 이제 그런 컨텐츠들이 보여주는 거죠. 거기서 보여지는 영혼의 아픔. 아마 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거기서 보여지는 어떤 무고한 피해자들의 영혼의 아픔. 이 세상의 아픔의 크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에 대한 공감을 끌어내는 이제 그런 프로인데요. 근데 그 프로가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픈 사람들을 그냥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일어났던 당시의 어떤 무고한 이들에 대한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편견, 당시의 사건 처리에 대한 거예요. 나중에 와서 이 사건을 다시 리와인드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공감하자고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게 아니지만 사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그때 지금도 지금 2023년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모든 그 사건들 그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그 시대적인 세계관 저는 이 부분이 욥의 친구들이 보여주는 세계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욥의 이야기고 지금 현대사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현대의 이야기고가 아니고 왜 이 그때의 피해자들을 향한 그 다른 사람들의 시각과 왜 욥의 친구들의 시각들이 이렇게 겹치는지 모르겠어요. 욥은 막 절규하고 있잖아요. 얘들아 나 좀 살려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네가 당할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지금 내가 지금 당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욥 너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뭔가가 넌 잘못했을 거야. 거리를 둡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현재, 고통의 그 참담함,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기보다는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에 관심이 더 많은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해보면 그제야 압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다 보면 절대로 떨쳐낼 수 없는 질문이 뭐냐면 바로 why라는 질문이죠. 왜?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지금 일어났지? 그렇지만 고통의 한가운데서는 특별히 의인의 고통, 그러니까 무고한 고통, 무고해 보이는 고통 속에서는 이 왜라는 질문에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진짜 고통의 경험을 통과하신 분들, 고통의 경험을 통과하신 분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오히려 왜라는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왜를 계속 찾습니다. 세상은 왜를 계속 찾아요. 세상은 본성적으로 왜를 계속 찾습니다. 그 왜라는 질문이 해결되어야만 내가 가진 세계관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헤매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고통도 이겨낼 수 없고 앞으로 당할 수 있는 고난도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왜라는 질문을 계속 질문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과 욥기 전체를 통해서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그 시도와는 다르게 욥을 통하여 대조되고 있는 새로운 세계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고난에 대한 유실론적 세계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세계관은 이 왜라는 질문을 찾아가는 그 질문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차이가 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욥의 이 절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떠한 유실론적 세계관을 발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인간의 마음의 깊은 갈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1번. 두 번째, 하나님은 고난 중에 우리를 계속하여 관여하고 개입하고 계신다. 이 두 가지가 욥의 절규 속에 묻어나고 녹아져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부분 먼저 나눠볼게요. 마음의 깊은 갈망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 욥도 사실 왜라고 묻고 싶어요. 욥도 지금 계속해서 왜라는 질문을 찾고 싶어요. 답을 찾고 싶어요. 사실 많이 묻기도 해요. 그 본문 속에 또는 그 욥의 말들 속에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나도 알고 싶다.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 내내가 그런 말이에요. 오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면 저를 12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2절.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역시 반어법이죠. 이 구절은 16절하고 같이 읽어보세요. 16절. 내가 생명을 치료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지키십니까?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크게 만드사. 이게 그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지금 욥이 자기를 향한 이야기죠. 어찌하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그렇게 크게 만드사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십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이 왜라는 초점에 대하여 욥과 이 친구들이 미세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지만 친구들의 지적은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고통의 원인을 찾고 싶어해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찾으면 지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것에 관심이 있지만 욥이 찾고 있는 왜는 고통의 현재에 대한 질문이에요. 동시에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예요. 표현은 젠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칩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듯해 보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친구들은 또 이런 욥의 표현들을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 그렇게 불평하면 나중에 이 고통이 더해질 수도 있어. 그런 막 무시무시한 암시를 담아서 생각해 준답시고 또 이야기를 던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해 보셨습니까? 불평해도 되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평이라는 형식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불평이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이에요. 오히려 고통을 고통이라 말하는 정직한 표현입니다. 속으로는 고통으로 인한 내 안의 불일치와 질문들과 불평이 가득한데 겉으로 괜찮은 채 하고 있으면 사실상 이 고통은 내가 감당할 만하다라는 만용을 부리고 있는 것이고 이 고통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유실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라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정말 순수한 갈망이자 순수한 간구에 가깝다는 거죠.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내가 침묵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건 좀 헷갈리는데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여러 가지 성경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욥기라는 책이 어떤 책인지도 알고 욥기라는 책의 흐름이 어떤 흐름인지도 제가 신학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어도 아, 욥이 이런 고통과 이런 대답과 또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이야기를 알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함 받은 자, 그리고 유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렇게 이어지는 것인지, 그런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 제가 썼던 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기를 규칙적으로 쓰는 사람은 아니고, 이상하게 주로 힘들 때 써요. 주로 힘들 때 쓰고, 기록을 남기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렇게라도 적어야지만 조금이라도 숨을 쉴수 있을 것 같아서 펜으로 쓸 때도 있고, 또 타이핑을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쓰고 나선 지웁니다. 쓰고 나선 버려요. 다시 보고 싶진 않아요. 혹시 남겨뒀다가 언제 누구한테 발견돼가지고 보여질까봐 지워요. 하고 싶으면 불태우고 싶은데 불은 좀 무서워서. 그래서 디지털로 쓸까, 종이로 쓸까 막 고민하다가 보통은 디지털로 써요. 이번에 제가 파일을 정리하다가 몇년 전에 왜 그랬는지 그때 써서 정말 곱게 스캔까지 해가지고 제가 비밀번호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 아세요? 비밀번호가 혹시 유출되면 안 되니까 비밀번호에 비밀번호를 거는. 열어봤더니 역시나 그때 그걸 썼던 거지 하면서 안 봤어요. 근데 역시나 그 기록의 패턴이 그래요. 제가 항상 어떤 하나님 앞에 불평이라든지 왜라는 질문이 들때제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끝없는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왜 이렇지? 지금 이 상황이 뭐지? 냉철하게 이걸 어떻게 판단하지? 이게 객관적으로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금 보이는 상황이지? 막 나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렇다고 누구한테 묻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막나 혼자 막 넋두리하지 막 쓰는 거예요. 나에게 묻는 건지.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어떤 그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누군가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막 씁니다. 막. 예. 엄마, 넌왜 그랬니? 여러 가지 막 써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항상 그 기록들의 끝에는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아, 결국에 내가 말하고 싶었던 대상은 하나님께였구나.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 굉장히 정제된 표현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불평을 하다가 생각나는 말씀이 떠오르면 말씀이 또 쓰다가 묵상을 하다가 기도가 막 나오다가, 기도를 손으로 써보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회개하는, 이렇게 울컥해서 회개를 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또 재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끔씩은 잠깐 침묵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게 제가 욥기를 알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유신론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의 당연한 반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욥도 그 보여주고 있는 것은 마음의 깊은 갈망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불평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너무너무 우리가 가야 할 본질적인 길이지만, 불평의 형식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려면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악을 쓰면서 아빠 밉다고 막 엄마 밉다고 막 부모한테 막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부딪 막 주먹질을 해대는 아이들, 그거 사실은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나좀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맞잖아요. 그게 가장 순수한 갈망이자 순수한 의지 아닙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분들도 만납니다. 고통과 고난의 파도가 더 이상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감정이 동요되지 않는 편을 택하는 분들. 그냥 표정과 온몸을 굳어지는 편을 택하는 분들. 한편으로 이해됩니다. 너무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PTSD가 너무나 컸으면 그럴까 이해됩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을 만난 우리들의 가장 끝에 있는 갈망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소리죠. 애초에 내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그건 고통이라고 안 부릅니다. 고난이라고 안 불러요. 이런 점에서 욥의 오늘 외침들은 되게 투머치네 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이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대변하고 있고 역설적으로 이런 본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다리가 되어주고 있죠. 첫 번째, 택하신 자의 마음은, 마음의 깊은 갈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욥의 절절한 갈망 가운데 무엇을 하시는 분이실까? 욥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근데 또 하나 아이러니하게 발견하는 것은, 욥이 또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또 발견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와 함께 계셔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이 고통에 대해서 해결은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계속해서 발견되니까 내가 미치겠다는 거예요. 13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아무도 보지 않는 내 잠자리에 들어서 내가 그 잠자리에 누워서 베개가 눈물에 젖도록 내가 거기서 막 소리를 치고 거기서 내가 위로를 얻으리라 라고 할 때에 14절 주님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내가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절 차라리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그런데 왜 이렇게 계속 관여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작은 인간의 삶에 하나님 일일이 관여하고 개입하시는 것입니까?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만나주시며 아침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말씀해 주시며 순간순간마다 나를 그렇게 단련하십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굿뉴스라고 부릅니다.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생일 케이크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디즈니랜드 같이 잠깐 짜릿하게 누리고 사라질 것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여러 가지의 태풍, 폭풍, 홍수, 가뭄이 있을지라도 아, 이번에는 농사 망했다. 이번 해는 완전히 아무것도 내가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 다 끝났다라고 수확을 포기해버린 것 같은 그런 확실한 확신 속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씨앗이 지금 심겨지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 복음이 100배, 나중에 얻게 될 100배의 열매들을 만지게 해주지는 않을지언정 그러나 확실한 어떠한 중간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확실한 열매를 담고 있는 씨앗과 같습니다. 좋은 소식의 본질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아직 보지 못한 그 수확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 죽은 것 같은데, 욥이 지금 고백하죠. 다 죽어, 나 죽여주십시오. 다 죽은 것 같은데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열매를 보진 않았어요. 근데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항상 있고, 그리고 그 씨앗은 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말라 죽지 않으며, 그 씨앗은 소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알수 없는 끝 앞에서 욥은 헛구역질이 날 정도로 비명을 지릅니다. 주님, 나 끝났습니다. 제발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이렇게 크게 만드시고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감찰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십니까? 지금 고난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주시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항상 그와 함께 하셨고 항상 같이 계시는데, 고난 중에 이것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이죠.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비명을 지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진짜 버리셨다라는 것을 모두가 믿을 정도로 자연현상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의 확증입니다. 진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동안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진짜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 그리스도의 순환,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분이 마땅히 당해야 할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일들이 아니고 의인의 고난이었죠. 인간의 연약함, 헛됨으로 인한 모든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휘장이 찢어졌고, 씨앗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씨앗이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새 생명이 태동합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그를 믿는 자가 살아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번 다 죽어가는 줄 알고 매번 다 죽은 줄 아는데, 성경의 증거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라고 선언합니다. 그 증거가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고난 중에 우리에게 계속 개입하십니다. 침을 삼킬 동안에도 정말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정말 순간마다 단련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증거입니다. 이 개입이 욥의 고백처럼 고통스러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마치 출산 전에 산모의 두려움과 고통처럼요. 그러나 새 생명을 받아든 순간 모든 고난은 그때야 비로소 해석되죠. 20절, 21절을 보면은 욥은 다시 답이 없는 채로 다시 촛불이 꺼지는 느낌이에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섞인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갈망의 외침, 그리고 그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님의 떠나지 않으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속해서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 놓고는 다시 자기의 질문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내가 또 버리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순간 그냥 내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내가 슈퍼맨처럼 갑자기 다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맛본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은 여전히 고난들을 만나지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고난에 관한 대표적인 책이 베드로전서인데요. 이번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우리 첫사랑만 하신 분들은 요절로 다 외우셨을 텐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저희 주빌리의 주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두웠다. 그러나 너희의 정체성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스도께서 그 의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러한 정체성이 있으니, 4장 12절.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 중에 계신 분들한테 당당하게 이 말을 하기는 타이밍상 어려움이 느낄 때도 있고, 정말 그때 어떤 그냥 말없이 안아주는 것이 가장 큰 지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이 고난이 이 고난으로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의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한 영광의 상급이 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난 중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고난 중에 참 아프더라도 욥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관여하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욥이 그것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계속 경험하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그러면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에 대한 경험이 계속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찬란한 소망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한 왜 라는 질문을 계속 찾아가기보다는 그 소망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오히려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 마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욥을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의 과거를 계속 물어요. 계속 해물어요. 과거를 통해 현재를 계속 해석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 자체에 계속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욥의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사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1장 2장에 나왔잖아요. 욥은 자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기에 사실 과거와 상관이 없어요. 미래? 미래는 이미 소망의 말씀대로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가 가장 극악한 고난을 부활로 이기셨구나. 따라서 이 고난 중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는 인내의 선물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미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한 자만 필터링 해가지고 데려가지 않으십니다. 모든 불평을 받아내주고 계시고 고통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한 감사가 이번 한 해를, 여러분이 어떤 한 해를 사셨다, 여러분이 자평하실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시는 이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연약하고 고통받는, 현재의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자비와 사랑, 그 관심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일 겁니다. 더욱 믿음으로 단단하여지고 더욱 소망을 잡고 더욱 두려움 없이 사랑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